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있사오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 그 모든 모습들이 씻기는 아버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케 하신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잘못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혼낼 때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그래서 애가 잘못했어요라고 해야 이제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라고 해야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훈육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육하는 작은 이유는 뭐예요? 자존심 때문이죠. 뭔가 애랑도 이게 기싸움이기 때문에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약간 요 이유도 있고요. 이게 주도권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이런 훈육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이의 기준을 교체해주기 위한 거죠. 아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걸 인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잘못됐다는 걸 알긴 알지만,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그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게 뭔지 모르고 있을 때는 그건 잘못이야라는 설명이 되게 중요해지고, 아이가 잘못이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을지 않을 때는 좀 부모가 좀 화를 내더라도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전달해서 아이가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게 하려는 것. 그때 뭐가 중요, 어떤 훈육 방법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을 지적하는 훈육의 방법이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때 이 방법이 사용될 땐꽤 유용하고 아이가 그때부터 기준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케이스에는 이 훈육법이 맞아요. 근데 다른 케이스에 안 맞죠.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하긴 했는데 맥락이 있어요. 그 잘못을 하기까지 자기 이유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라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묻지 않은 상태에서 너왜 이거 이렇게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해버리면 아이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억울한 감정이 들죠. 그렇죠? 요즘에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애가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다가 가끔 엄마한테 말하는 표현의 수위를 좀 넘었어요. 좀 무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엄마한테 말하는 게 이게 미쳤나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힘들어? 왜 그래? 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헤아려 준 다음에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도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이렇게 때렸어. 그럼 물론 그거 갖고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내가 개인적으로 아이를 다시 훈육할 때는 어떻게 된 거야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을 들어주지 않고 접근하면 이게 아이한테 억울함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내 반대편에 있다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잘했냐 잘못했냐가 핵심 코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또 아이가 잘못한 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 10번 100번 들었고 지도 알아. 근데 잘안 돼. 자기도 잘안 돼서 좀 속상해요. 자기도. 그래서 또 그래놓고 자기 스스로 조금 느껴 죄책감 같은 걸. 근데 부모가 너희씨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또 이러면 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력감 같은 걸 느끼죠. 그렇죠?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부모가 나를 비난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 아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왜 맞고 틀리는지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애한테는 잔소리라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의 이슈가 아니라 알긴 아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부모는 계속 그게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애 입장에선 답답하고 잔소리고 듣기 싫고 나도 알고 다 비난으로 들리고. 그렇죠? 그때는 사실 훈육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어가 필요하죠. 그렇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대안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까지는 좀 힘드니?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계속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낮아지죠. 그럼 큰 의미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근데 자꾸 툭툭 튀어나가. 근데 부모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잔소리죠. 그냥 힘들어지죠. 그때는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해볼까? 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위치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해지죠. 그렇지 않고 계속 부모가 잘잘못의 훈육법.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잘못해서 잘했어. 빨리 잘못했다고 해. 죄송합니다라고 해.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너 이 얘기한 게 몇 번째야? 너 저번에도 다음부터 안 그랬다고 그랬지. 근데 또 그랬지 너.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 자기 기분 가라앉을 때까지 해댄다. 아, 그러면 사실 이건 훈육의 그건 아니죠 이미. 이건 훈육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케이스를 파악해야 되죠. 내가 훈육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케이스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케이스에 맞는 훈육이 들어가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부모가 많지도 않은데 이 얘기를 왜 굳이 하겠습니까? 부모 별로 안 많아요. 모르셔도 여러분 평생 부모 안 될 사람도 되게 많은데 뭐 알 게 뭐예요. 그리고 이미 끝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후회해봐야 뭐예요. 다 했는데 생질 다 부렸고 애는 그렇게 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도 회복됐고 된 거지. 그럼 뭐 됐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에도 기본 태도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1번 내 기준이 잘못됐어. 얘가 기준만 바꾸면 잘할 수 있는 애인데 기준이 잘못됐어.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의 심각성을 몰라. 그래서 그냥 아예 뭐 이 정도 이렇게 틀린 건 알겠는데 뭐 이 정도 어때? 라는 태도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하게 들어오시죠. 너 이거 진짜 너 이거 심각한 문제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일인 줄 알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세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잘못을 하긴 했는데 맥락이란 게 있어.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 맥락. 그래서 성장 과정의 이슈도 있었고 지금 사회적 환경의 이슈도 있어요. 내가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내재된 분노가 커. 그래서 툭 건드리면 팍 터져. 그래서 잘못이긴 한데 그분에서의 맥락이란 게 있단 말이야. 내가 부모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애정결핍 이슈가 있어. 그래서 사회 나가서 자꾸 이기적으로 굴어. 자기 관심만 받으려고 해. 잘못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 사람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맥락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했어. 한국 사회에서 성장했으면 무조건 조급하고 불안정하잖아. 우린 끝없는 경쟁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조급해. 그래서 조급한 선택들을 하면서 자꾸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말리게 만들어. 그래서 잘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해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잘못에는 뭐가 있으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기준이 틀렸어. 기준만 바꾸면 똑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기준을 잘못 갖고 있어. 라고 하면 강하게 들어오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근데 얘가 잘못을 했어. 근데 잘못을 하는 맥락이란 게 있어. 이 사람의 사회적 맥락, 개인적 맥락, 정서적 맥락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세요? 아, 네가 그렇구나. 네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거기까지 넘어가는 건 네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를 풀어가진 않아 라고 접근을 하시죠. 내가 이게 잘못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이 잘못을 정말 안 하고 싶어. 진짜 미쳐버리겠어.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너의 시도 그거 잘못인데도 너 또 그랬어?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에 대해서는 긍휼력이시고 도우려고 하시고 괜찮아. 네가 잘못인 줄 알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번에는 너무 목표를 높게 설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볼까? 라고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한 번은 더. 그럼 오늘 해야 될 얘기. 예, 직전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의 태도도 하나님의 훈육의 방식에 따라서 다양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준이 잘못해서 잘못했고 잘못이라는 것만 알면 똑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야 그건 진짜 잘못한 거야. 기준 바꿔라고 강하게 들어오실 때는 회개해야죠. 정통적인 의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런 회개가 필요해요. 무릎 딱 끌고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맥락이 있어. 맥락이 있어. 근데 그때 회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요. 이게 회개인지 하소연인지 약간 그 섞여있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게 이래요. 이게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돼요. 이거 어떡하죠? 라는 식의 회개가 되겠죠. 그렇죠?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맘먹어서 그렇게 되는 그 상황태가 아니잖아요. 또 이 부분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이걸 고치고 싶은데 안 돼.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저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설교 포인트는 여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 혼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랬어. 그럼 이번에는 더 겨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또 그럴 걸 내가 알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내 결심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또 그럴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를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말은 하지만 내가 내일 가서 또 그럴 걸 내가 알잖아. 근데 또 이 부분은 내 맥락이 있는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지만 억울함이 쌓여요. 약간. 그거 자체로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계시는 것 같고 나를 그냥 평가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 약간 억울하고 섭섭한 감정이 쌓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회개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번씩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내일부터 안 그럴 것도 아니고 내 맥락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다 보면 내 자존감도 좀 나도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여기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회개를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는 잘못을 한 담당자를 찾아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 있지 않아요. 액센트가. 회개는 누구 잘못이건 간에 내 안에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액센트가 있어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 내 안에는요.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이기는 한데 내 잘못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불안이 높고 조급해지고 뭔가 강박적이 되고 집착하는 건 그건 다 내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잖아. 그렇지? 근데 내 잘못이죠. 내 그 조급함 때문에 조급한 선택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내가 부모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이 사회에서 평가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애정결핍이 생겨서 이기성을 갖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행동하다 보니까 모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 그건 내 잘못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 잘못이야 라고 하기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맥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긴 한데 내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해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로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맥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결이 다 단기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죠. 왜요? 그건 난 이런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다음부터 이렇게 해. 이건 쉽지. 근데 이건 그런 이슈가 아니잖아.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오늘 본문을 얘기해 봅시다. 오늘 느헤미야서인데 앞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달 스무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끼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나라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율법책을 낭공하고 낯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구약 역사에서 그 평균치로 신앙이 제일 좋았던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던 때도 있지만 평균치로 신앙이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한 때가 세 번 정도 얘기하는데 눈에 띄게는 두 번이라고 하는데 한 번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이스라엘 각 사람의 평균이 되게 높았어요.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른 시대 선지자 수준이에요.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언제? 이 느헤미야 시대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이 평균 신앙이 높았어요. 바벨론에 갔다가 이 포로 귀환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헌신하고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성전과 성을 짓는 이 과정 통해서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평균 신앙이 되게 높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까지 지어놓고 지금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세상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좋은 사람들. 이스라엘 평균치에서 신앙 수준이 거의 탑클래스에 찍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 신앙이 너무 좋아서 평균치가 되게 좋은 그게 이제 느헤미야 시대 교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을 다 지어놓고 뭘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이건 진짜 심각한 죄로 회개할 때 하는 거거든요. 심각한 죄로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뭘 회개하냐면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아니 왜 남의 죄까지 그 조상들 있잖아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내 죄도 회개하는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얼마나 회개하냐면요. 하루에 4분의 1은 말씀을 서서 들어요. 서서. 4분의 1. 도대체 몇 시간이야? 서서. 그 4분의 1은 회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진지하게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정말 진지한 회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이 쫙 나오는데 구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쫙 나오는데 그중에 한 단락 한 부분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하는데 그 회개 한 부분에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의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그들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베푸신 큰 복과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조사장들이 죄를 지었다. 근데 여러분 왕은 언제 있고 없어졌어요? 느헤미야 때 왕이 있어요? 없죠. 왕은 없어진 지 70년 됐단 말이에요. 방백, 제사장 이 시스템이 무너진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5절과 36절을 보면 명확하죠. 그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고 회개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거 네타쇼가 아니에요. 네타쇼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의 잘못의 피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액센트는요. 신앙에서 회개의 액센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의 메인 액센트가 있지 않고요. 내게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에 메인 액센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도 내 내면과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적인 모습을 갖게 된 원인에 나도 있는데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있다는 거죠. 쟤들이 있단 말이에요. 쟤들이 똑바로 못해서 내 내면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내면의 문제 이 내면의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돈돈돈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가 불안이 높고 조급해지고 집착하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거는 내 부모님의 영향으로 형성된 정서적인 패턴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 내가 부당한 경우를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분노 수치가 높고 별거 아닌 일에 큰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물론 그게 다 시대 탓은 아니지만 이런 시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좁게 얘기하면 내 죄죠. 내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넓게 보면 맥락적으로 보면 이게 내 죄라고만 할 수 없죠. 이 부분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건 나도 회개하는데 아유 우리 조상님들 쟤도 내가 대신 회개 좀 해드려야겠어.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나 때문에 생긴 문제와 내 조상님들 때문에 생긴 문제 특별히 저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종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 내가 지금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자유케 해달라. 정결케 해달라. 라는 기도가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의 원인 중에 여러분들이 인 경우가 몇 퍼센트 될까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욕망, 여러분들 DNA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난 이렇게 타가 났어. 난 ENTP인데 이렇게 성격 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난 ENTP야. 난 이렇게 살아. 이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극복해야지 우리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 잘못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죠. 왜 없겠어요. 나의 죄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그게 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게 그냥 메이드 인 나 자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당 부분은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상당 부분은. 우리 조상들의 죄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시대와 내 과거의 부모와 내 어떤 인간관계와 내 상처와 이런 게 영향받아서 내 안에 생겨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회개 기도의 톤은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것과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폭을 더 좁혀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제 패턴이기도 한데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 죄가 되는 경우에 우리의 내적 반응이 어떻게 나가냐 하면 내가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잘못하긴 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는요. 억울한 감정이 같이 올라와요.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100% 잘못했지. 근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하기에 내 맥락이라는 게 있고 내가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바깥쪽에서 들어온 경우는 억울한 감정이 같이 올라와. 그래서 잘못을 해놓고는 자꾸 이해와 수용을 바래. 상대방이 뭐 마음이 넓고 하나님 같은 분이라면야 뭐 모르겠는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돼? 내가 말꼬리가 길지. 그냥 잘못했어 하고 끊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사실 좀 이래 내가 사실 좀 저렇고 그럼 듣는 입장에서 이게 잘못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 거야 또 그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입장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나를 품어줄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변명이 너무 많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지점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압박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가 잘못한 걸 제발 좀 인정을 좀 해. 이런 구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게 맥락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장면만 집중시켜요. 네가 잘못했잖아. 왜 인정을 안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도 장면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장면에 딱 집중이 돼요. 장면에 집중이 딱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훅 무너져요. 사람은 미안. 나 그거 잘못했네. 내가 내일부터 안 그럴게. 내일부터 안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미안. 깜짝이야. 나 그런지 몰랐어. 대박. 진짜 미안해. 어떻게 해줄까? 내일부터 진짜 안 그럴게. 이럴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쉽지. 근데 내가 내일부터 안 그럴 자신이 없다고 난 또 그럴 거야. 왜냐면 이건 맥락이라는 게 있고 내가 맘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데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탁 코너에 몰아버리면 이 사람은 딱 자기 비하랑 자기 연면으로 가요. 훅 무너진다고. 훅 무너져요. 훅 무너지면 그 사람 속에서 뭐 그러면 이제 훅 무너진 상태도 되게 개선 의지 없는 사과를 하죠. 미안해. 그래 내가 병신이지. 약간 이런 유의 사과. 그럼 상대방 또 듣기 싫어. 아우 진짜. 씨. 그것도 안 고치겠다는 거잖아. 근데 또 그런 사과를 해. 아, 미안해. 왜 내가 이렇지 뭐. 이렇게 사과 아닌 사과들을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떠오르죠. 원망이 오죠. 원망. 그렇죠. 원망. 부모에 대한, 사회에 대한,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 부모 나한테 왜 그런 건가? 이 사회 나한테 왜 그런 건가? 원망이 되죠. 원망이 되면 뭐가 와요? 책임 전가가 오죠. 마치 사회가 이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내가 외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되는 구조 속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내 맥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변명을 하게 되고 사실 변명은 아니죠. 설명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장면에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를 많이 느끼고 그 상황이 장기화되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원망을 하고 뭔가 그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 핵심 이슈가 뭐예요? 아, 다 그래도 되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 말이 다 맞긴 한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 안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할 때 네 죄야라고 얘기하면 아, 좀 억울하니까 그게 내 죄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화가 꼬이는데 거기서 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네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책임자 처벌 논리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 그러니까 어지른 놈이 치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매사가 그렇진 않아요. 전임 대통령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정책상. 그럼 그 수습은 누가 해요? 전임 대통령이 다시 와서 해요? 아니죠. 후임 대통령이 해야 돼요. 후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저래서 그런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할 거면 후임 대통령을 하면 안 되지. 그거 치우라고 대통령이 되고 그거 치울 자신 있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후임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그런 진짜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좀 미친 분이 응급실에다가 기름 뿌리고 방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병원에서 훈련이 잘 계셔서 1분 만에 진화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불 지른 놈이 꺼야 돼요? 아니면 병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훈련이 돼 있었던 거죠. 불을 우리가 지르진 않을 거예요. 병원 구성원들이. 하지만 누군가 불을 질렀을 때 어딘가 불이 났을 때 이 병원은 우리 병원이니까 우리는 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1분 만에 진화하셨어요. 기름을 붓고 방화를 했는데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거잖아. 내 마음의 집은 내가 사는 거라고. 근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 마음의 집에 쓰레기를 던진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의 집 일부를 무너뜨린다고, 창문을 깨뜨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놈 잡아다가 치우게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워야 돼요, 여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내 안에 문제이긴 해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저놈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한 다음에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단 억울해서 좀 내가 변명 아닌 변명 내 맥락을 설명해야 돼. 설명하는데 안 들어주고 네가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면 그래 내가 그런 놈이지 하고 푹 주저앉아. 주저앉아서 돌아보면 이게 다 나 때문이 아니고 그 놈 때문이기 때문에 되게 원망스러워. 그리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 그리고 걔를 어떻게 붙잡아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난 해결할 수 없는 덫에 갇힌 구멍에 빠진 기분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 맞는데 틀려요. 논리는 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틀려요.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이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오케이. 쟤네들 때문에 쟤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됐어요.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걸 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올리시면 안 돼요. 절대. 기본적으로는 원망의 정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수준 있는 느헤미야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쟤들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죄들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됐지만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잖아요. 왜? 죄들이 무너뜨리는 걸 내가 치우고 싶으니까 해결하고 싶으니까 죄들이 망쳐놓은 그 벌판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난 이걸 재건하고 싶으니까 죄들이 망쳐놓은 것과 다르게 원래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삶을 건설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죄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종이 되었지만 우리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이 책임. 이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못 갖는 이유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깥에서부터 내부 쪽으로 들어오는 문제는요. 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이란 너무 좋은 방법을 갖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회개 기도라고 하는 너무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의 무너뜨려 놓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구석구석들을 어떻게 해요? 재건해 나갈 수 있고 청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회개 기도. 첫 번째, 문제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조급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불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돈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는 문제가 있고 이기성의 문제가 있고 분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내가 반복적으로 내 삶과 내 관계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요. 사안을 설명하는 거지 죄책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정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브리핑하는 거지 인지하는 거지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내 책임도 아니고 제 책임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문제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피해를 고백하는 거죠. 방금 얘기하는 거.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거지같이 해서 우리가 종이 됐어요. 하나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 피해자죠.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서는 내가 가해자지만 이 부분에서는 내가 피해자죠. 하나님, 내가 피해자라는 거 봐주세요. 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희 조상들 때문에 저희가 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이 부분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서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요 톤이 없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 저 인정해요. 제가 이 부분을 합리화하고 방어하고 내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기질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내가 인정해요. 내가 이거 문제라는 거 인정해요. 나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형성된 거 제 때문이에요. 저 피해자인 거 아시죠? 저 이대로 주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피해자, 가난한 자, 상처받는 자, 억압받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조상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 지금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회개 기도. 얼마만큼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하듯이? 재활훈련하듯이. 여러분 문제 터지고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이거 아니에요. 그 회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회개 기도는 거의 뭐 그닥 약간 회개 기도 핵심은 내가 잘못을 하기 이전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 이미. 그 패턴으로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건 내 패턴과 상황이 만나면 1년에 몇 번 내가 그 패턴으로 큰 사고를 치죠. 그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패턴을 인지를 하고 나서 재활훈련하듯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목이 안 돌아갔었는데 이제 목이 돌아가네. 아,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없네. 자세가 꾸부정했는데 내가 자세가 펴졌네. 다리가 안 찢어졌는데 다리가 찢어지네. 내가 손목이 안 돌아갔으면 손목이 돌아가네. 그러니까 재활훈련하면서 내가 이게 점점점 나아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규회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성장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아이의 그 잘못의 유형에 따라 부모의 훈육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이건 그냥 짚고 갑시다. 달라지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훈육 방법을 점검하세요. 익숙한 방법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적절한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육하실 때 이게 잘잘못의 대답을 받아내야 되는 순간인지 괜찮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순간인지 어떤 맥락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순간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케이스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훈육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애한테 미안하다는 대답 받아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하세요. 주도권 다툼 해야 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의권을 잡아놓고 아이들의 삶의 규칙을 세워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네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주도권이 내가 있어.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애들이 중학교가 됐을 때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잃어버리겠죠. 주도권 싸움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나 주도권 싸움의 방식으로 이게 잘잘못을 끌어내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그때그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잡아놓고 야, 다 네 잘못이야. 응? 네가 죄인이야.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네가 죄인이야. 네가 못나서 그래. 네 책임이야. 응? 네 안의 죄성을 봐. 응? 아, 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야 그것도 다 죄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막 그런 부모가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부모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넓은 훈육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회개 기도. 거기에 맞는 회개 기도. 이 큰 그림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라고 하면 내가 사고 친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은 아, 그렇죠. 뭔가 찔림이 있으면 주님 잘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근데 잘 못할 거 나도 지금도 알아. 하면서도 자존감 낮아져.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은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다뤄가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회개가 재밌어요. 회개가 재밌어요. 회개가 진짜 재밌어요. 회개가 재밌다니요? 여러분 나이 좀 드니까 일이 재밌는 거 아시겠죠? 처음에 사회초년생 때는 일 재밌는 거 잘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좀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업무량이 많아서 일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엔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이 재밌거든 사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성향에 안 맞는 일, 뭐에 안 맞는 일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지 내 역량에 맞게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무슨 일을 하는 건 재밌거든 사실. 일 재밌어요. 운동 재밌습니다. 어릴 때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건 벌 서는 거지 누가 그걸 재밌게 해요. 근데 막 그걸 재밌게 하잖아. 왜?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니까. 안 치던 중량이 처지는 게 느껴지면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에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회계에 재미가 있어요. 회계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 내 내면에 맨날 같은 패턴의 문제가 있었다고 항상. 항상 내가 일으키는 문제 기본은 애정결핍이야. 내가 일으키는 문제 기본은 분노에 대한 이슈야. 기본은 내가 조급함의 이슈고 내가 기본은 내가 허무함의 이슈고 공허함의 이슈고 우울감의 이슈고 항상 기본은 그거야. 근데 그게 탁탁탁탁탁 조금씩 해결되는 걸 경험해 보세요. 재활련하듯이 그게 쫙 나아지는 경험을 해 봐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너 좋은 데 보내줄게 이 얘기를 막 선물인 것처럼 얘기하신 게 얼마나 있어요?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이게 선물인 것처럼 한 게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자유예요. 죄자유.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제일 좋은 선물. 여러분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셔서 다른 사람이 망쳐놓은 여러분들 내면의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뭐 하루 전에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 기도를 꾸준히 하면 내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꾸준히 기도해 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아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형성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형성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20대까지만 해도 그것을 어떻게 내면 뭐 상담, 심리서적 이렇게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40대 되잖아요. 그럼 내 성격이려니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성격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갖게 되는 뭐 내적인 패턴, 불안, 우울함 다들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사는 거 원래 안 그래요. 한국 사회가 그런 거지. 사는 게 왜 그래요? 사는 거 원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요. 과거에 나를 상처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분의 내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본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그 본모습을 말미암아 또 상황도 해결되는 일이 여러분들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죄자유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책이나 자기 연민 없이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 회복되고 싶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제 안에 분노가 누적됐고 제 안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어요. 하나님 회복해주세요. 제 얘기예요. 제 내적인 문제는 분노거든. 너무 화를 많이 내 기본치가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오해 아닌 오해들이 있어요. 뭐 사실기도 하고 그걸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들의 죄 하지만 여러분들로 말미암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죄자의 은혜를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인의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것을 말미암아 나는 형성된 죄악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그것을 말미암아 나는 형성된 죄악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게 제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내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이, 내 안에 있는 이 애정의 모자람이, 메마른 마음이 아버지 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본모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정말 이들을 갖고 있는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아름다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마음의 성장까지 형성되고 삶의까지 형성된 모든 죄악의 모습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민하셨던 거, 크고 작건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거 그거 가지고, 아이의 문제, 여러분들 고민했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또 확대되고 있는데 또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어려움 당한 분들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주 돌아보면 내 안에 환경과 상황, 관계 가운데 무너진 부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놓으시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여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내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종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형성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 여기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터인데 제가 어제 고민했던 것, 어제 아침까지 고민했던 것,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들의 직장의 문제, 업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인생의 매듭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의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움당하고 빈곤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가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인적 어려움을 당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들을 기억하고 중보하오니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